대표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책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각자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로 또 그런 사건과 형편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역을 맡기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된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책 창세기 그것도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런 모습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을 제가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께 요거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배우는 구약학, 또 신약학, 또 전도학, 설교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느 구절에 쓰여 있는가 그런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그 용례들을 살펴보고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이나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그것이 기록된 배경이나 구절들을 중심으로 학습해 보고 그것에 관련된 뜻이나 또 신학적인 의미, 구조들을 연구해보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과목 중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학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왜 조직신학이라고 학문을 여러분께 그런 학문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의 26절 전반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아주 설명할 분량들이 많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조직신학의 그 이 우리에 관한 창세기에 관한 챕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설명하는 데에 신학자들이 열과 성의를 기울이는 것을 여러분 조직신학 책을 보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밖에 안 계셨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어로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수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카운슬 하시고 이렇게 논의하셨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별별 희한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또 디베이트들이 이루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사람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들, 그런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께 이것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좀 가지시고 다시 말씀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고디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들이 26절 한 구절에 오롯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매년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일독해보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아마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끝내시는 분의 숫자는 좀 적을지 몰라도 창세기 1장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의 이 모든 구절들을 좀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세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생명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1장을 읽으시면서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개체가 그런 존재가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뒤에 한 번 더 왜 이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했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기억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학문적으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정말 많은 분량으로 많은 말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좀 접어두고 여러분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에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표현할 때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 그 사람 이미지가 참 누구 닮았어? 탤런트 누구 닮았어? 또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러이러해 따뜻한 것 같아. 이런 그 사람의 웃는 이미지가 뭐 이래서 좋아. 사람을 표현할 때에 이미지라고 하는 다른 말로 형상 뭐뭐하고 닮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자주 사용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어떤 특질이, 인간의 어떤 특성, 형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의 닮음이나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유사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동시에 이 말은 인간이 사고하고 생동하며 또 작동하는 모양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의 닮음이나 유사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키를 평균을 내면 예를 들어서 175cm고 몸무게는 몇 kg고 뭐 피부 색깔은 어떻고 머리는 곱슬이고 아니면 직모고 그런 이미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사고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또 이 모든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의 형질이나 특성, 성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의 닮음이나 유사점들이 매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쉬운 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빙빙 돌려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인간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작동하는 모양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의 닮음이나 유사점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떤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혹은 이성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모양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의 닮음이나 유사점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 인간이 살면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금 어려우시죠? 오직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다른 피조물인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건 닭이건 개건 뭐 무건 배추건 멧돼지건 뭐 뭐든 간에 다른 피조물인 동식물에는 인간과 같이 생명력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동식물도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뭐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식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다가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그 놀라운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설교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을 28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으신 인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받음으로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오늘날 같이 국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우리 원시 시대, 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이런 사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번성하고 충만해진다. 이것이 무슨 복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시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부족이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숫자가 많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A라고 하는 부족과 B라고 하는 부족이 살았는데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한정된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을 수렵하고 채취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혀서 싸움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수가 많고 강한 부족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부족이 그 짐승들과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의 주인이 되고 패배한 부족들은 그들의 종이 되거나 혹은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영화나 책들을 통하여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회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것은 그 부족의 생사가 달린 매우 중요한, 다시 말해서 매우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을 숭덩숭덩 많이 낳아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라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복을 누리고 잘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한다, 충만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을 풍성하게 받아 번성하고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번영하고 충만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늘 뭘 꿔서 쓰고 멸종위기에 처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전부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부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의 전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며 착각이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의 명령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은요, 사실 인간에게만 처음 말씀하신 복이 아니에요. 21절,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21절 22절 그 바로 전에 앞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과 새와 여러 가지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단순히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짐승들 그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복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돈돈돈하고 번성하고 부유해지고 번영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 더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한 목사만의 이 말로 말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놀라운 복이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자,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 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6절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목적이 기록됩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짐승들과 같이 그 뒤에 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우리 교우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스리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대표적인 근원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통치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루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분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되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파괴적이고 멸종시키는 다스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다스리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명령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고 내 마음대로 퍼쓰고 파괴하고 죽이고 훼손해도 된다 이런 허락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성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미지를 따라 우리도 그것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거꾸로 우리가 다스림 당하지 말고 말 그대로 통치하라, 컨트롤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라 이런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부유해지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사람들 인복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지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과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 휘둘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텐데 왜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 기록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충만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노예,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주변 사람들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과 번성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다스리는 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성경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기록된 바로 그 구절이죠. 그런데 거기 말씀을 쭉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심지어 죄까지 다스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누리시고 그 가운데에 그런 도구로 인하여서 여러분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펼쳐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다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부복하면 됩니다. 나머지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다스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의 도구되지 마십시오.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참된 복 가운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그런 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반석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